오늘은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에서 2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서 생각하므로 내게 소망이 있도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3장 우리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로 불리는 왕국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요시아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627년 BC 경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때가 대략 10대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한 640년대 정도에 태어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C 기원전. 요시아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지만 이어지는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이미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그들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노력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면 무엇입니까? 쓴소리를 했었겠죠. 사탕 같은 귀에 달달한 그런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쓴소리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진리를 들었을 때, 그러나 그 진리가 나의 생각과 철학과 내 생활과 내 세계관과 충돌이 있었을 때 매우 기분 나빠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고 분노하며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배척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봤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할 때 그 말을 매우 가볍게 여기고 매우 하찮게 여기며 그 말씀에 대하여 심지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양이 있기 때문에 분노를 속으로 삭히지만 드러나는 말과 그 톤과 그 얼굴색을 보면 그 속마음을 숨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글부글한 것이 보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마음이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기본적으로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에게는 새로운 교리를, 그러나 옳은 교리를 전할 때 상대방의 얼굴은 좀 어둡게 되고 속에 분노가 보이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 진리를 전할 때는 분노하게 돼 있다. 사람이. 그 이해가 있을 때도 때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고 특히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그의 마음은 너무도 슬펐고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잘못된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너무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배척합니다. 아니, 도리어 배척한 것뿐만 아니라 핍박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어떤 이들은 그래서 그런지 구약에서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사람 인물로 예레미야를 뽑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예레미야가 다시 태어난 것이라 생각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다른 대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야기하며 예레미야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인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그 당시에 예레미야 이외에 다른 대언자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대언자임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언하였을까?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다른 대언자들은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니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 계시를 말하느니라.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셨다 하며 또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아닌 그 다른 대언자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자신들의 환상 자신들의 생각, 거짓 평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라고 쓰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그것을 외면하고 낙관주의적인 태도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것을 강조했었던 다른 대언자들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니 왕이나 백성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너희들 망할 거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니 듣기 싫었겠죠. 수많은 박해와 사람들의 몰이해와 배척이 있었음에도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0장 8, 9절을 보면 그 얘기가 잘 나와 있는데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말을 전할 때마다 자긴 조롱을 받아요.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략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데 말할 때마다 내가 배척을 받으니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말씀이 불같이 타오르니 정말 안전할 수도 없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치욕과 조롱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올라 가만히 있고 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있을 수 없음이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도 예레미야가 조국의 영적 회복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끝내 기원전 586년경에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그리고 그런 경고에도 멸망을 한 직후, 경고를 했음에도 멸망을 됐죠. 그 직후 예레미야는 이 슬프지만 아름다운 시인 예레미야 애가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좀 있다가 지은 그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함락된 남유다와 예루살렘과 백성들에 대해서 애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남기게 된 것이죠. 이 글의 배경을 좀 이해하시겠죠. 애가이. 그런데 한번 예레미야에게로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이렇게 이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고 기진할 만큼 일을 했건만 돌아온 것은 끝내 하나님을 저버린 왕,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 그로 인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었습니다. 바빌론에 의해 완전히 능멸당해버린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며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건만 결과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된 이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절망 섞인 자신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상황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처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오늘 본문, 오늘 방금 읽은 본문 전에 1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지금의 그 허탈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간단히 같이 살펴보면 1절, 2절입니다. 나는 그분의 분노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고난을 본 자로다.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사 어둠 속으로 데려가시고 빛 속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셨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스스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빛이 자신의 삶에서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에게서 진노만 있고 평안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돌이키사 확실히 나를 치시고 자신의 손을 돌리사 종일토록 나를 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살과 피부를 낡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꺾으시며 나를 치려고 산들을 쌓으시고 쓸개와 산고로 나를 에워싸시며 죽은 지 오래된 자들 같이 나를 어두운 곳들에 두셨도다. 종일토록 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날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요. 내 영적인, 육적인 모든 고통을 주셨기에 사망한 자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 같이 느껴진 것이죠. 난 이미 산송장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은 나나, 본인, 구원받지 않고 있는 저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느낄 때, 또한 이런 느낌도 또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았는데 지금 나한테 있는 이 상황은 뭡니까? 아니, 어쩌면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나에게 가해진 오늘날의 고통과 험한 현실을 마주하며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눈을 뜨는 현대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 둘레에 울타리를 치사 내가 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내 사슬을 무겁게 하시고 또한 내가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도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다듬은 돌로 내 길을 에워싸시며 내 행로들을 굽게 하셨도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도 않고 도리어 부르짖어도 내 목소리를 치워버리는 주님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답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내가 갈 길은 저기인데 그곳으로 가는 길은 막혔다. 나의 목표를 보면서도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예레미야는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마저도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도리어 고통을 나에게 더 얹어주는 분 같은 그러한 것을 느끼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내게 마치 숨어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내 길들을 옆으로 돌리시며 나를 찢으시고 황폐하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으며 자신의 화살통의 화살들로 하여금 내 콩팥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도다. 자신을 찢어버리고 화살들이 내 몸속에 박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말들이 지금 이렇게 쓰여 있고 얼마나 극심한 영적인 자신의 혼의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이 앞절들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주위 모든 사람도 자신을 보고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곧 종일토록 그들이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정말 너무 쉬웠겠죠? 사람들은 자기를 조롱만 합니다. 그러니 밥맛은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먹는 것은 모두 쓰디쓰기만 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지만 먹는 것도 먹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또 조약돌로 내 이를 부러뜨리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러니 이것이 사는 게 사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삶에서 없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형통함이란 이제 내 인생에서 없구나. 결과적으로 그래서 소망도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자신의 처지를 바라봅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주께서 내 혼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형통함을 잊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를 떠나 사라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 자신의 인간적인 현재의 삶과 그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통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 어려운 환경에 놓여 계십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예레미야만큼의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은 삶의 고통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욥기에는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고 이야기 되었겠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전개가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어떤 큰 반전이 일어나면서 내용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럼 이게 뭐지? 확 그 이목이 더욱더 집중이 되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재난 곧 쑥과 쓸개를 기억하며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도다. 그에게 있는 그 고통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쭉 지금 나열했잖아요. 나의 고통 쭉 나열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고통은 정말 내 마음과 몸에 그대로 각인되어 기억되고 있기에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기억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내 혼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기억들을 막 기억하다 보니까 종국에 예레미야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세상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대한 상황이라는 것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한계, 너무도 그런 것들이 극명히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때론 놓이곤 합니다. 그러는 중 어쩌면 그는, 예레미야는 그가 겪는 고통의 목적을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의 고통을 나열하다 이 고통의 목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낸 단어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 앞에서 그 어느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과 그로 인한 순종과 순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자기의 고통을 열거함과 동시에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어 겸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작아짐과 겸손의 무릎 꿇음이 있었을 때 주님은 놀랍게도 다음 구절을 통해 소망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함으로 내게 소망이 있도다. 갑자기 상황이 확 반전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나의 마음에 피어난 것은 절망이 아닌 도리어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가 보았던 소망은 생명이었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보시면요.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내가 아침에 나의 상황의 극심한 고통 중에 혹시 눈을 떴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주신 나의 오늘의 아침의 숨입니다. 숨.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아침에 극심한 고통 중에 상황 속에서 눈을 떴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숨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나에게 내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주님의 생명,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생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생명. 나의 생명은 지금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새로운 생명은 또 누구에게서 주어졌는가? 나는 내 안의 새 생명을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던져야 할 가장 큰 그리고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오늘 그래도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내 코에 숨이 살아있고 내 안에 주님의 새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숨이 있는 나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향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감사하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신실하심은 나의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다라는, faithful 하다라는 단어는 믿을만한 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믿어 의심치 않고 충분한 믿어 믿기에 충분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인 것이죠. 고통받는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의 주님의 약속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고 충분히 주님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이 그러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에 소망을 둔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23절에 보면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내가 아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을 떴더라도 내 코의 숨과 구원받은 내 안에 주어진 새 생명을 생각하며 23절처럼 주의 신실하심을 매일매일 새롭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은 나의 적극적인 행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는 나의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몫은 내가 찾아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24절의 뒷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님에게 소망을 둔다라는 표현으로 읽힙니다.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고 말이죠. 소망은 가만히 있어서 누워서 입 벌리고 있어서 소망이 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적극적으로 내 안의 새 생명을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믿을 때 오게 되는 적극적인 나의 반응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나의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소망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을 두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소망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선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내 코에 생명의 숨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의 새 생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는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선하실 수밖에 없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년의 말씀의 흐름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1년의 절망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이 지금 붙어 있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으며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러한 주님께 내 소망을 둘 수 있으며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엎어진 그 자리에 누워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계단을 올라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것이 내 삶의 믿음의 과정이고 종국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